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그 비주얼 개발자들만을 위한 TV이기 때문에 내가 이 TV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주얼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말씀드린 대로 데모만 진행을 합니다. 잘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제목만 보고 알기 쉽지 않을 테니까 그냥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전 데모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비주얼 개발자를 위한 데모입니다. 비주얼 개발자. 그래서 데모부터 이렇게 비주얼한 게 나와요. 예, 그렇죠? 지금 와 하신 분들은 다 동네에서 나름 덕후로 한 덕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2년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이스터 에그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찾았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일부러 심어놓은 이스터 에그는 없고요. 있다라면 이제 버그죠. 예. 그래서 이스터 에그를 찾아 헤맸는데 없고요. 예, 없습니다. 없어서. 그게 이제 빌 게이츠 형아가 트러스트 월시라는 컴퓨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인증되지 않은 코드들을 넣지 못하게 막았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첫 번째 OS가 비스타이기도 했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는데 얘는 어떻게 나왔냐? 에드온입니다. 에드온. 우리 정막한 개발을 하면서 혼자 컴퓨터와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누가 옆에 이런 친구가 하나 웃어주면 개발하는데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다가 물론 약간의 메모리를 차지해요.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메모리가 남아도니까. 이 친구가 좋은 점은 빌드를 하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눈을 감아줘야 돼요. 네. 지금 빌드가 안 되고 있어요. 예, 빌드가 수행되면 이제 눈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반응형으로 움직입니다. 나름 반응형으로 움직이고요. 그만해. 예, 이러고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프로나마 찬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고요. 일본의 프로그래밍 라이브 프로그램이라는 무슨 그런 프로그래밍 모임 같아요. 거기에 마스코트라고 해요. 쿠레이케인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친구와 함께 개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확장 및 업데이트에 가셔서 애드온을 하나 받으시면 되는데 이름이 예, 프로나마 찬이에요. 어이구. 예. 이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얘를. 예.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비주얼 시대 2012, 2013 다 있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설치하시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이 외롭지 않아요. 예, 시작부터 비주얼하죠. 그 다음 비주얼한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건 좀 약하긴 한데, 근데 얘가 메모리를 많이 먹으니까, 좀 깔끔한 대로 왔어요. 이번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우리가 빌드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회색 빌드 화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회색 글자들이 반복되면서, 빌드 아웃풋 나오는 거 잘 안 보시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빌드가 컬러풀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코드가 녹색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빌드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한번 빌드를 수행해 보면 예, 녹색 나오고 만약에 중간에 에러가 난다거나 워닝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컬러도 나옵니다.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빌드 아웃풋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중간에 워닝은 약간 똥색으로 나오죠. 다 되면 빌드 리포트, 각각 프로젝트별로 빌드가 어떻게 됐고 총 수행 시간 얼마 걸렸는지까지 나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애드온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한다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근데 밑에가 약간 회색이라서 보기 싫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글꼴 및 색에 가서 출력창을 컬러의 배경색을 흰색으로 맞춰주면 이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깔끔하게. 만약에 이걸 원하신다면 그래요. 저도 이거 하면서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자라는 얘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VS 컬러 아웃풋이라는 애드온이 있어요. 이걸 설치하시면 돼요. 이걸 다 기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동영상 어차피 찍어서 올라가니까. 그리고 진정한 건 이건데요. 진정한 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없을 만한 기능입니다. 제가 도구를 누르고 이쪽을 보게 되면 저한테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체인지 컬러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를 눌러볼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에 다양한 테마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테마는 블루, 라이트, 블랙 딱 세 가지밖에 없죠. 우리 개발자를 생명으로 취급하는 이런 처사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다양한 컬러들이 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나는 뭐 퍼플이 좋다. 난 약간 4차원이다. 퍼플이 좋다. 그럼 바로 바뀌죠. 테마가. 근데 여기도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남자는 핑크인데 핑크 테마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핑크 테마를 원해 하는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 테마를 카피할 수 있습니다. 카피하고 나면 이 밑에 쪽의 공간에 이렇게 테마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누르게 되면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만들어놓은 밑에 거는 제가 얘를 편집한 겁니다. 일일이 핑크로. 예쁘죠? 좋아할 줄 알았어요. 누르면 깜짝 놀라게도 이렇게 멋있는 아이디가 만들어집니다. 예. 좋죠? 이제 여러분도 마음껏 미적 감각을 뽐내면서 우리 핫핑크를 가지고 개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쉽지 않은 컬러인 것 같고요. 예.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용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애드온입니다. 제가 오전에 키노트 때 말씀드렸죠. 6천 개 이상의 애드온이 존재하고 있어요. 얘는 이름이 뭐였더라? 이건 핑크 테마는 제가 만들어놓은 게 여기 들어온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컬러,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 있습니다. 2015 컬러 테마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설치만 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테마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프로나마 찬이 옆에 나오고 이래주면은 진정한 이제 개발자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비주얼 개발자들을 위한 비주얼 세팅들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다들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이제 다양한 비주얼 스튜디오의 다양한 팁들을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센 거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만약에 이 데모할 시간이 없으면 사실 좀 뒤에 좋은 걸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순서는 제가 여기다 다 적어왔는데 일단 보고 마음에 드는 것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몸 푸는 거니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Alt 드래그 다들 아시죠? 예, 다들 아세요? 그럼 뭐 넘어가도 되고 뭐 모를 리가 없는 거기는 한데 이렇게 Alt 누르고 드래그 되는 거 아무도 안 했어. 그러면 Alt 누르고 드래그 한 다음에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건 다 알고 있었구나. 그럼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몸풀기였어요. 원래 이딴 건 몸풀기였어요.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때요? 제가 요걸 이렇게 카피해서 근데 여기 빨간색 보이죠? 요거는 안 궁금하세요? 저 빨간색 왜 나왔는지? 저거 빈 공백이에요. 스페이스 키가 눌려져 있으면 저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 있죠? 막 공백이 어딘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이 있으면 막 못 참아서 편집적인 막 이런 거 좀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드온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이런 강박증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문제는 제가 이름을 여기 있죠. 트레일링 화이트 스페이스 비주얼라이저. 이름은 되게 그럴듯한데 고작 해주는 건 하얀색 스페이스바가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된다는 게 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발견하면 더블 클릭을 하고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이제 개발하다 보면 하루에도 100번 이상 누르는 우리 키보드에 버튼이 있죠. 외국에서는 그것만 키패드로 따로 팔아요. 컨트롤하고 C하고 V. 그래서 우리는 이 컨트롤 CV가 없으면 개발을 못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CV를 뺀 다음에 개발하라고 시키면 그날 우리는 휴가예요. 한석봉이 불을 끄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글을 쓸 수 있다면 우리는 불이 꺼져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를 수 있죠.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키보드에서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런 실수를 하죠.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른다라는 게 컨트롤 C를 한 번 더 눌러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봐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죠.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손가락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옵션을 선택해 본 적이 없겠지만 옵션에 가셔서 텍스트 편집기를 열고 제일 밑에 모든 언어에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선택 영역이 없는 경우 잘라내기 또는 복사 명령을 빈줄에 적용.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국말인데 어려운데 이게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 얘를 체크를 제거하게 되면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컨트롤 C를 이렇게 하고 다시 빈대에서 실수로 컨트롤 C를 눌러도 아니 컨트롤 V를 눌렀어. 컨트롤 C를 막 눌러도 다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카메라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이거를 copy and paste로 붙여 넣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붙여 넣었어요. 또 다른 거 작업하다가 감사합니다. 이것도 copy and paste로 붙여 넣었었어요. 이것도 막 copy and paste 이렇게 붙여 넣었었어요. 막 이 작업 저 작업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면 컨트롤 C 막 이거저거 붙여 넣어서 실수해서 아까 거를 붙여 넣으려고 했는데 내가 다른 걸 copy and paste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나는 첫 번째 아까 요거 카피했던 거 붙여넣기 하고 싶으면 이거 다시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V를 누르게 되면 그 이력이 유지가 돼요. 예. 나왔어요. 첫 번째 하신 분 나와서 이거 받아가시면 돼요. 본인이 생각에 내가 첫 번째로 했다. 저 손 드신 줄 알았어요. 카메라 기자 아저씨. 예,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게 되면 그 이력이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사했던 이력이 저장이 돼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것들인데 기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는 해요. 근데 기억하시면 한 번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젝트가 복잡해지고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찾다가 뭐 컨트롤 F로 우리가 찾기도 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컨트롤 콤마라는 게 있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나? 이건 원래 데모가 아닌데 컨트롤 콤마를 누르면 저런 창이 나와요. 내비게이터 2라고 해서 여기서 제가 그냥 인프라라고 칠게요. 인프라라는 게 단어가 들어가는 뭔가를 찾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에 이게 클래스든 속성이든 파일이든 다 찾아줍니다. 얘가 컨트롤 F보다 좋은 건 저 목록이 나오고 제가 선택을 하면 그 파일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다 쭉 내리면서 해도 돼요. 그리고 ESC 누르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죠. 이게 컨트롤 F보다 좀 더 나은 방식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하고 콤마 누르고 인프라. 이 데모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파일을 찾았어요. 이 파일 맞아. 빨간색 지우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생기지만 참겠습니다. 이 파일을 찾았는데 이 파일을 막 작성하다 보니까 근데 이 파일이 솔루션 탐색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파일이 어딘지 찾고 싶어요. 이 파일하고 같이 폴더에 있는 애를 찾고 싶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찾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팁인데 요 위에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 메뉴에 보면 요런 애가 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기호를 갖고 있죠. 얘를 누르면 이쪽에서 파일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군요.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어디까지 했니? 예,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좀 한가한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 데모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재미가 없는데 혹시나 이 데모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시간을 제가 세이브해 드릴게요.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JSON 포맷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요. 여전히 XML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터페이스를 할 때 뭐 외부 업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웹 API를 이용하는 경우에 JSON 통신이나 XML 통신을 할 경우에 그쪽에 JSON 포맷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를 하기 위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JSON ORG에는 이그젠플들인데요. 상당히 많은 이그젠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JSON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 보이시죠? 이런 JSON. 자, 저걸 봤어요. 자, 저거랑 우리가 통신을 해야 돼요. 그럼 저런 포맷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쪽에서는 저거에 맞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를 위한 용도로 써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누가 하죠? 일단 나는 안 하죠. 내 밑에 누가 있으면 걔를 시키면 되죠. 야 해라 빨리. 이건 단순 노가다니까. 좀 더 복잡한 것들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보기만 해도 내가 하기는 싫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상급자가 되면 밑에한테 해라 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JSON을 카피하세요. 그냥 클립보드에 넣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C 없으면 우린 개발을 못하죠. 자, 그리고 아무데나 네임스페이스나 이런 데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커서만 둔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편집 쪽에 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JSON을 클래스로 붙여넣기, XML을 클래스로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저는 JSON을 클래스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JSON.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예, 네. 오 좋아요. 오 제일 먼저 하시면 빨리 나오세요. 예, 네, 빨리 나오세요. 예, 네. 나오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깜찍하게 여기 둘게요. 예, 네. 왜냐면 저는 바쁘니까. 예, 네. 혼자 오셨어요? 아, 둘이 왔으면 하나 더 가져가세요. 예, 네. 예. 네. 외롭지 않게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술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XML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 XML 있죠? 이런 XML이 있네요. XML을 카피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놓고 편집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XML을 클래스로 붙여넣기. 예,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세이브가 되죠. 저거 만약에 상당히 많은 포맷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이 세미나에 오지 않으신 여러분의 팀장님들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하고 오늘 내내 이 작업 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오늘 이거 하는데 5시간 걸렸어요. 막 눈에 쥐날라 그래요.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오타도 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뽕을 뽑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윈도우 레이아웃. 예, 세미나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거긴 하지만 역시 저는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재밌어 하실 분들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3까지 이런 거 2013부터 새로 등장한 거고 2015에도 있기는 한데 이런 거 아시죠? 이 오른쪽 위에 아이고 여기 로그인 있는 거 다들 로그인하고 쓰시죠? 예, 쓰시죠? 이 로그인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전부 다 는 아니고요. 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 세팅해놓은 몇몇 정보들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쪽에 저장이 되어져서 내가 로그인을 안 하면 상관없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팅해놓은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그라운드 컬러, 폰트, 에디터 폰트, 폰트 컬러 이런 거 바꾸시잖아요. 솔직히 여전히 백그라운드는 까만색이고 폰트는 녹색이지만 코딩 되시는 분들 있죠. 나는 네오의 후손이다. 매트릭스가 내 얘기야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렇게 깔아놓고 집에 가서 혹은 또 태블릿 사서 또 거기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깔면 제일 먼저 그 세팅 먼저 하죠. 왜냐하면 이건 개발 생산성하고 아주 직결되어져 있으니까. 마치 제가 핑크 테마 없이는 개발하기 싫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2013부터 이미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3에서 제공되지 않아서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특히 요즘 같은 이게 뭐라 그러죠? 듀얼 모니터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레이아웃이에요. 윈도우 레이아웃.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2015부터는 윈도우 레이아웃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저장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서는 전부 다 50인치 모니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좌 30, 우 50. 이래서 MMORPG를 즐기시잖아요. 대부분. 20인치짜리는 이제 발밑에 치워댕기고 이렇게 두시고 개발하시죠. 제 거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50인치로 얘를 옮겨놓으면 너무 광활하겠죠, 얘가. 너무 광활하죠. 프로나마 찬 나와도 광활해요. 너무 광활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좀 속성창들이나 이런 것들 좀 넓게 배치하고 싶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레이아웃을 저는 만들었다 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이런 레이아웃으로 나는 구성해놓고 쓰고 싶다. 50인치 모니터에서는. 근데 내가 태블릿이나 뭐 서피스에서 볼 때는 좀 간단하게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이렇게만 나오게 세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만약에 이 탐색기를 나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나는 왼쪽에 두고 쓰는 사람들은 좌파라 생각해. 뭐 이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누시려면 오른쪽에 누세요. 왼쪽에 누우시고 싶으면 왼쪽에 누시고. 그건 뭐 자기 성향이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창 쪽에 메뉴에 가시면 창 레이아웃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창 쪽에 가서 저장을 해요. 그 레이아웃 이름은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그냥 오른쪽. 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레이아웃 저장됐어요. 그래서 다시 창 쪽에 가서 보시면 레이아웃 적용하는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적용하는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죠. 기본 레이아웃 12인치 서피스 집에 굴러다니는 50인치 모니터 CD 데모용 그리고 방금 만든 오른쪽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단축키가 컨트롤 할 때 1, 2, 3, 4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갖다 놓고 드래그로 올린 다음에 여기는 내가 집에 굴러댕기는 50인치였지? 그럼 3번 바로 바뀌고요. 나 원래 기본 레이아웃이 좋아. 1번. 방금 만든 오른쪽 레이아웃 4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4번이 아니었네요. 5번이었네요. 5번. 이렇게. 재밌는 건 이 레이아웃이 로그인해져 있는 동안에는 마찬가지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비주얼 스튜디오 하나 더 열려져 있는 이쪽으로, 이게 이쪽이군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창을 보게 되면, 적용 쪽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오른쪽이라는 애가 존재하고 있어요. 한번 세팅해 놓은 건 어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든지 로그인한 상태면 마지막 정보가 그대로 저장되어져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꽤 괜찮죠? 꽤 괜찮은 건데. 꽤 괜찮은 건데 이런 거 하나 지우고 싶죠? 네. 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깔끔하니까 좋아요. 노랑정구 차례네요. 자, 이쪽 데모로 볼게요. 노랑정구는 뭐 오전에 키노트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백그라운드에서 단내 컴파일러 플랫폼이 돌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언제? 빌드하지 않아도, 컴파일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 파일은 닫고요. 자, 여기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지워버려요. 그냥 지우면 바로 제가 컴파일을 하지 않아도 여기 빨간색 줄이 쫙 거지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앞에 노란 전구가 나와요.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해결책은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 밑에 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돼.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봐 하고 제안을 해줍니다. 선택을 하면 그거에 맞게 동작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A, 그리고 얘는 디스포즈 패턴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디스포저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벌써 빨간 줄이 거지죠. 왜 빨간 줄이 거지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찾을 수가 없대요. 디스포저블 맞죠. 예, 노랑 전구가 떴죠. 얘를 보면은 유징 시스템을 누래요. 일단 알았어. 넣고 다음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래요. 이런 걸 자기가 알아서 구현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디스포즈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코드를 자기가 작성해 주겠대요. 선택을 하라는 거죠. 난 명시적으로 구현할 거야. 그럼 명시적인 거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코드가 만들어지고 필요한 부분만 자기가 바꾸면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내가 개발하면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보여진다라는 거죠. 뭐 지금 눈썰미가 약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앞쪽에 나오는 이 코드,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노랑전구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노랑전구라는 기능이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5 안에는 그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제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길잡이 역할을 해줘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노랑전구가 아니라 우리 옛날 오피스 쓸 때 나왔던 클립 있죠? 혹은 마법사 할아버지, 혹은 멍멍이 이런 애가 뻘록 나와서 너 코딩 잘못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퍼포먼스 문제인지 라이센스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노랑전구예요. 노랑전구. 자, 그리고 이걸 보죠. 지금 제가 여기 일부러 쓸데없는 사용하지도 않는 필드들을 몇 개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이거 전에 리네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5에서 리네임하는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좋아졌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언더바 셀렉티드 비클이라고 하는 요 필드를 수정하고 싶어요. 리네임하고 싶어요. 예전 같으면 컨트롤 H 찾아서 바꾸기 많이들 쓰시죠. 근데 그걸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전체 파일에서 바꾸고 계십니까? 예 누른 경우에는 이제 헬이 열리는 거죠. 헬이 열려요. 해보신 분 있죠? 이렇게 컨트롤 H 누르고 바꾸기 하는데 현대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체 솔루션 이런 걸로 해놓고 바꿔버리잖아요. 헬이 열리고 이거 바꾸는 순간 바뀐 파일도 여시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파일도 미친 듯이 열어요. 되게 마음 아픈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라는 게 있습니다. 메뉴 중에 이름 바꾸기. 얘를 선택하면 돼요. 얘를 이름 바꾸기를 하게 되면 이름이 바뀌어지는 애들이 저렇게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똑같은 이 필드라고 하더라도 얘가 직접적으로 영향되지 않은 곳의 것들은 바꿔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를 언더바 AA라고 하면 얘네들만 바뀌죠. 얘네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선언되어 있는 필드도 이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다시 되돌리고. 근데 제가 예외적인 경우를 아, 예외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템프 메서드는 뭐냐면 위에 underbar str temp1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근데 얘는 로컬 변수로 똑같은 이름을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요거를 바꾸게 되는 경우에 이걸 컨트롤 H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싹 바뀌죠.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요 안에 있는 이 로컬 변수인 언더바 str temp1을 바꾸고 싶었는데 제가 컨트롤 H로 이걸 바꾸게 되면 저렇게 다 바뀐다라는 거죠. 저 위에 필드랑 얘랑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하게 동작을 해요. 얘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바꾸기를 하게 되면 얘는 자기 영역에 있는 것들만 바꿔줘요. 자기 스코프 안에 있는 것들만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서 언더바 예를 들어서 AAA라고 합시다. 바꿔주면서 이 스코프 안에 있는 문자열, 지금 문자열도 여기 언더바 str temp1이 있죠. 문자열도 포함하고 싶어. 그럼 이 옵션을 선택해주면 얘도 바뀌고요. 주석도 포함하고 싶어. 그럼 이 주석에 있는 것도 이렇게 바뀌어요. 네. 감동이 없어요? 네.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네, 편리한 기능이에요. 물론 비주얼 개발자랑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만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이런 이름 바꾸기 기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코드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쓸데없는 애는 지우고. 자, 제가 몇 시까지죠? 제가 20분에 시작했죠? 예. 이제 30분밖에 안 지났네요. 거의 다 끝났는데? 이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코드 분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개발자가 알고 싶지 않아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팀 개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솔직히 그게 UI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어떤 뭐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랄지 아니면 또 공통 모듈이랄지 어떤 이런 뭐 쉐어드 라이브러리랄지 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꼭 한 번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드 정적 분석이라는 건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요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솔루션을 제가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이 프로젝트를 얘는 닫고요. 데스크탑 프로젝트를 제가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드한 다음에 얘가 오디나 혹시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옵션을 켜놨네요. 이걸 꺼놨어야 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속성에 가시면 제일 밑에 코드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요 제일 위에 옵션이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어요. 요 꺼져 있는 상태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빌드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받을 수 있어요. 기껏 해봐야 경고 하나 정도? 경고가 하나도 안 떴네요. 우리 목록 뭐 간단한 경고가 떴어요. 이게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떴어요. 오케이. 두 개 정도 경고가 떴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발 표준 같은 것들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싶다, 개발자들에게 하는 경우를 위해서 여기 코드 분석 쪽에는 이렇게 빌드의 코드 분석 사용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키면 이제 헬이 열리는데 여기 집합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리 권장 규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권장하는 매니지드 코드에 대해서 권장하는 규칙들을 담아놓은 그 중에 일부 샘플을 담아놓은 규칙들이 저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리 권장 규칙으로 하게 되면 아까 두 개 정도 워닝이 있었죠. 한 세 개 정도 워닝이 나와요. 자, 근데 내가 개발자 한 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얘가 내가 봤을 때 별로 내공이 없어 보이는데 아는 척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뭐 이론적으로도 자기가 모르는 게 없고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가 껴가지고 막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만 명 중에 한 명 있어요. 근데 되게 자주 보죠, 우리 주변에서. 어떤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한테 그래, 오늘 코드 되게 잘 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드 규칙 같은 걸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관례 권작 규칙 이거 말고 모든 규칙 이런 거, 모든 규칙 이런 거 이런 걸로 컴파일을 해서 에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멘붕이 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하게 되면 기대되죠? 네, 기대돼요. 자, 코드 분석을 실행을 해요. 컴파일 타임에 실행을 합니다. 뭐 기존의 다른 정적 분석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 정적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리포트용이죠. 대부분 리포트, QA팀에서 리포팅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옵션을 걸어서 워닝이 있으면 컴파일을 안 되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그 빌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퇴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 빌드만 해주시고 가면 돼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경고가 71개예요. 71개. 네. 경고들이 근데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강력한 이름의 키로, 스트롱 키로 서명하래요. 해야죠. 원래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변수의 유효성을 검사하라느니 뭐 많은 게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 이렇게 많아요. 예? 많아요. 빌드 못 하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 UI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관리 권장 규칙 정도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규칙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꼭 지켜라라고 던졌다라기보단 일반적인 샘플 형태로 던진 거예요. 물론 저거를 적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의 팀 같은 경우에는 저걸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저 중에서 필요한 것만 채택하고 우리가 필요한 규칙을 넣어서 사용하는 시계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샘플이고 그냥 관리 권장 규칙에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하고요. 내가 이 규칙을 바꾸거나 규칙을 좀 살펴보고 싶다는 경우에는 여기 관리 권장 규칙으로 둔 상태에서 열기를 누르게 되면 뜨거운 열기와 함께 이렇게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줘요. 이 안에 규칙들이 있죠. 전미사 I는 숫자 1과 쉽게 혼동됩니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봐도 그럴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발자는 폰트를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1과 L이 구분되는 폰트. 이런 규칙은 지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어떤 이런 규칙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프로젝트 좀 사용할 만한 규칙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 없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코드 정적 분석 기능은 예전에 fxcap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를 해왔고 그게 정리가 되어져서 들어간 게 이건데 fxcap도 꾸준히 존재하고 있고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누게 패키지 관리로 가요. 누게 패키지 관리에 가서 요즘은 다 누게시죠. 누게스로 가서 찾습니다. 뭘 찾냐면 fxcap을. fxcap. fxcap을 찾으면 보이는 것처럼 fxcap이 들어간 뭐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만들어 놓은 fxcap 여러 가지가 있는데 MS가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게 있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codeanalysis.fxcap-analyzer라고 있습니다. 얘를 설치하게 되면 누게 패키지가 설치가 되고요. 이제 여러분의 패키지는 fxcap에서 제공하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규칙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규칙들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대부분 C샵 책 같은 데서 보시면 뭐 코딩 가이드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코딩 규칙 이런 책들 있죠. 그런 책 안에 보면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지켜야지 하면서 우리는 안 지키는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빌드를 하게 되면 아까보다 더 많은 규칙이 이제 걸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좀 더 많이 나와요. 8개 정도 나왔네요. 8개 정도 나왔어요. 네, 이렇게. 네. 뭐 디스포저블 필드는 반드시 디스포즈 돼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직문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이런 좋은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괜찮은데 좀 더 우리는 주로 C샵을 하는데 규칙을 일일이 만들기 귀찮고 누가 좀 규칙 좀 화끈하게 만들어 놓은 거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어요. 팀장님만 모르게 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똑같이 누게 패키지에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MVP, C샵 MVP 중에서 어떤 친구가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이름이 코드 크래커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 크래커. 코드를 깨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규칙으로 다 잡아놨어요. 항목을 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직 시험판 베타판이라 베타판을 포함시켜야지 나와요. 여기 코드 크래커가 나오죠. 아이콘도 크래커예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설치해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코드 크래커가 설치가 되고요. 이 규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동의함 하면 이제 갈수록 퇴근은 못하는 길이 보이죠. 막 자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류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 목록이 워닝 목록이 나오죠. 여기 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익숙한 이런 것들이 있죠. 특정 타입 대신에 발을 사용해라 그냥.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좀 편하게 개발하자. 부터 시작해서 좀 밑으로 좀 내려오면 뭐가 있을까요? 비그 클린 메소드 같은 경우 스태틱으로 만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든가 뭐 다양한 규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죠. ARGS 매개 변수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용되지 않으면 제거하는 걸 고려하라고 이런 규칙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참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너무 오버스러워서 우리는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좋은 규칙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90개의 경고니까 솔직히 비주얼 개발자인데 비주얼이 너무 노란색 나오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규칙을 일부는 적용하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를 위해서 참조해 가보시면 지금 누게 패키지로 이러한 것들을 깔았기 때문에 FX칼이랑 코드 크래커를 깔았기 때문에 여기 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분석기. 아이고. 분석기. 분석기를 열면 지금 설치한 코드 크래커나 FX칼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기에 추가된 것을 보입니다. 특히 코드 크래커 C# 쪽을 보면 이렇게 열어 볼 수 있게 되었죠. 얘를 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양한 규칙들이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중에서 첫 번째 규칙 바를 가능하면 바를 사용하라는 이 규칙을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형식을 강력하게 지정해 주는 게 더 좋다. 우리 팀에는 이 규칙은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하게 되면 얘를 선택을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CC0001이죠. CC0001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있죠. 현재 오류가 90개예요. 기억하시고요. 요거를 선택을 하고 이 규칙에 대해서 현재는 기본값은 워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숨기거나 없음을 해버리는 거죠. 숨김이나 없음을 해버리게 되면 숨김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숨어집니다. 숨어지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경고가 몇 개로 줄었죠? 52개로 줄죠. 네. 특정 규칙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규칙은 CC0031 얘는 이건 심각한 거야. 워닝 정도가 아니야. 이건 오류라고 생각하겠어. 오류라고 표시해 주게 되면 그 즉시 얘는 오류로 판단이 돼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갖다 놓고 우리 팀이 필요한 규칙들을 강제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품질을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적용을 해서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아예 컴파일이 되지 않도록 아예 퇴근이 되지 않도록 알아두면 좋아요. 팀장님이 이런 거 우리 하자고 할 때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잖아요. 알고 있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적용하시면 그러니까 쉐어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나 뭐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규칙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맨날 개발 표준문서 던져줘봐야 아무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도 힘들고 그걸 인스펙션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런 규칙들을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 오류로 해두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숨김으로 두고요. 자,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마음의 편을 찾기 위해서는 빌드 시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빼야 되겠죠? 네, 빼고 빌드를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 데모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디버깅 쪽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요. 오류? 자, 오류가 뭐야? 메시지도 빠지고. 예. 이런 경우에 그냥 제거하는 거예요. 나는 규칙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거죠.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법이 없어야 사는 사람이니까. 네. 하고 빌드. 이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퇴근할 수 있어요. 체크인 해야지. 자, 이제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애플리케이션 이게 뭐냐면 MS 샘플인데요. 마이 셔틀이라고 샘플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뭐 차 같은 것들을 서로 카풀하고 막 이런 빌려 쓰고 렌트하고 막 이러는 것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인데 WPF로 만들어져 있고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미 다 들었던 얘기겠지만 우리가 디버깅 시에 이제 람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 시에 람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요 데모에서 몇 개 더 할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얘가 돌아가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예, 지금 얘는 실제 데이터를 애저 상에 있는 웹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와요. 근데 지금 그 웹 서비스가 호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이제 올라오겠죠. 그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은 제 테더링을 통해서 인터넷을 잘 하고 있는 상태예요. 꽤 오래 걸리는 서비스가 올라오는데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실행. 왜냐하면 떠 있어도 분명히 될 건데 뭐라도 하는 척 하려고 사이즈 올라올 겁니다. 예, 올라오고 있죠. 렌더링이 시작됐고요. 데이터들이 쭉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올 때 제가 디버그 포인트를 하나 걸어놨어요.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진단 도구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이게 궁금하시면 옆 다음 시간인가요? 네, 디버깅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디버깅에 관계된 거는 조금밖에 안 할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밖에 안 할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뭐냐면 현재 웹서버에 붙어서 전체적인 그 드라이버 정보들이나 차 정보들을 쭉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온 건데 지금 보시면 요 메소드, 어싱크 메소드를 통해서 현재 비이클을 갖고 왔어요. 비이클을 갖고 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이렇죠. 얼마나 많은 차를 갖고 왔는지 그 차량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마우스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비이클이 19개 있다고 보여주고 19개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거는 이게 메이커가 어느 차야? 야 이거 뭐야? 닷지. 오케이 닷지. 두 번째 건 뭐야? 아 뷰익. 자 이렇게 19개를 다 따지고 있으면 퇴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기존에는 물론 이제 일일이 찾는 방법도 있죠. 그것도 피곤하죠. 아 왜 저렇게 나는 간단한 조사식, 간단하게 볼 때는 역시 간략한 조사식. 뭐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보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람다를 이용하면 좀 편한데 람다를 실행창에서 직접 코딩을 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비이클 중에서도 뭘 해볼까요? 선택을 하죠. Select C.maker랑 모델이 .toString이 스트링이 난널 메이커랑 모델이 아닌데 셀렉트 메이커랑 모델만 가져와 볼게요. 메이커만 갖고 와 볼까요? C.make 예.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현재 거기 있는 것 중에서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차들 여러 업대 중에 메이커들만 쭉 뽑아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람다식은 직접 실행창뿐만 아니라 조사식에서도 쓸 수가 있죠. 치게 되면 조사식을 실행해서 그것만 정보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 기존에 2013에서도 이거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많았는데 되지 않고 있다가 2015가 되면서 새롭게 지원되기 시작하는 기능이죠. 많이들 알고 계셨죠? 시간 때우려고 하기는 했어요. 이런 게 있고요.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쪽 디버깅에서는 지금 이제 다른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 폰트가 너무 크긴 해요. 자, 일단 실행부터 해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 스카쿠스리가 나오고 있고 다양한 차들이 나오고 있고 차량 종류랑 각각을 선택할 때 누구 차인지 정보가 나와요. 이 뷰익 레가를 선택하게 되면 일단은 실행시키고 오른쪽에 정보를 갖고 와서 로딩을 이렇게 해주게 되죠. 웬디 예, 왔어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서버에 가서 드라이버 정보를 갖고 와서 오른쪽에 뿌려주는 아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어서 그냥 그럴듯해 보일 뿐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죠. 근데 매번 갔다 오는 게 속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한번 갔다 온 애들 특히 요 옆에 있는 닷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갖고 왔을 때 갖고 와서 메모리 캐시에 넣어놨어요. 다시 클릭하게 되면 서버 갈 필요 없이 캐시 메모리에 있으면 그냥 그거 꺼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속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그걸 보는 건데 우리가 대부분 디버깅을 할 때는 디버그를 하는 게 버그를 잡는 게 목적이지 어떤 성능을 측정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디버깅을 하면서 F11이나 F10 눌러서 쭉쭉쭉 진행하면서 가다가 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실제 수행 시간은 얼마나 걸린 거지 이런 걸 궁금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얘를 눌렀어요. 눌렀을 때 지금 제가 디버그 포인트를 하나 걸어놨는데 얘는 뭐냐면 눌렀을 때 바로 잡은 거예요. 자 이제 이 밑에 코드는 뭐냐면 현재 선택한 이 드라이버의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해서 있으면은 그 정보를 로드 시키는 거고 없으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get async로 서버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 클릭한 건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메소드가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시간을 보면은 딱 갔다 오는 경우에 보면 요 오른쪽에 새롭게 나타난 요런 게 있어요. 지금 눌렀을 때의 경과 시간입니다. 경과 시간 1.3초 걸렸어요. 1.3초 1300밀리세컨드예요. 1.3초 서버 갔다 왔기 때문에 1.3초인 거죠. 자, 근데 다시 진행을 시켜서 제가 만약에 이미 한번 갖고 왔던 웬디 얘를 누를 경우에 자 여기 걸렸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0.0013초가 걸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계속 진행을 시켜 다시 한번 또 다른 걸 눌러서 나는 그렇게 디버그 포인트를 보고 싶지 않고 F10 누를 때마다 보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스텝이 진행될 때마다 오른쪽에 경과 시간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퍼프팁이라고 합니다. 성능 툴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것들을 보면서 디버깅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병목 구간이 어디인지 어디서부터 어디 코드 구간에서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지를 디버깅하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비주얼 개발자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점 찾으셨습니까? 회색이 싫어요. 저게 회색으로 나오는 게 싫어요. 경과 시간 회색입니다. 회색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싶으면 우리는 핫핑크를 필요로 하잖아요. 도구에 옵션에 가서 폰트 어디 갔어? 네, 환경에 가서 글꼴 색에서 출력창이 아니라 퍼프팁, 여기 퍼프팁 있죠? 퍼프팁의 기본값을 사정 없이 자홍으로 바꿔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핑크팁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얻을 수 있게 돼요.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하면은 껐다 켜야지 비주얼 내렸다 올려야지 반영이 돼서 상큼한. 그래서 핑크 테마랑 핑크 툴팁이랑 이렇게 같이 세트로 이용하시면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내용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요 똑같은 데모인데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를 좀 밑으로 내리고 할게요.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버깅 이런 UI를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디버깅을 하다 보면 핑크 좀 나왔는데 어쨌든 자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개발을 하는데 하면서 아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요 부분의 디자인을 좀 바꾸면 어떻게 동작을 할까? 내가 요 데이터를 좀 바꾸면 어떻게 동작을 할까? 이런 것들을 여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내리고 소스 수정하고 빌드해서 올려서 제대로 나오네. 아니야 틀어졌네. 아 이거 폰트 하나 더 줄여야겠네. 이런 것들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도 아깝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5에서는 디버그 쪽에 재미난 게 하나 생겼는데 얘를 이쪽으로 붙이고요. 디버그의 창에 보면 라이브 시각적 트리라는 거랑 속성 탐색기가 있어요. 얘네들을 실행을 해볼게요. 디버그의 라이브 시각적 트리랑 디버그의 라이브 속성 탐색기 두 개를 다 핀을 꼽을게요. 너도 핀을 꼽아요. 자, 두 개를 꼽아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UI를 오야 얘를 잘 잡고 얘를 좀 밑으로 둘게요. 밑으로 이렇게 둘게요. 아, 얘를 그럼 위로 올려야 되겠는데 얘를 그럼 위로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듀얼 모니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 스카트쿠스리라는 전화번호 이 번호가 만약에 적당히 길어진다면 어떻게 나올까? 혹시 저게 폭이 짧아서 숫자가 가려지진 않을까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기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선택 사용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누르면 그 다음부터 현재 이 윈도우는 제가 마우스 올릴 때마다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아웃라인이 생기면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얘를 선택을 합니다.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쟤를 시각적 트리를 찾아서 어휴 막 로드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보시면 너무 좁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트리에 요 놈이에요. 예. 얘가 이거라는 걸 보여주고요. 오른쪽에는 이 프로퍼티가 라이브 속성 탄색기에는 이 프로퍼티가 현재 텍스트 블럭이고 찾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얘는 끄고요. 여기서 얘의 너무 작으니까 잘 안 보이시죠? 좀 늘릴게요. 요 밑에 요 얘네만 보이게 해놓고 다시 선택을 할게요. 얘죠 얘. 얘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얘의 데이터 컨텍스트를 가보면 바인딩 된 것 중에 셀렉티드 드라이버 쪽에 가보면 얘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전화번호를 제 전화번호로 010-4088 1111 이렇게. 사실 지금 잠깐 망설였던 건 이훈재란다 그 할아버지 목소리 1588 이거 흉내낼까 하다가 아무래도 반응 안 좋을 것 같아서. 자, 바꾸면 지금 밑에 보시면 값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라이브로 바꿔서 라이브로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번 해보면, 예를 들면, 자, 얘를 좀 올리고 조금만 올릴게요. 이 백그라운드가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무슨 컬러를 좋아하죠? 남자는 핑크. 핑크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의 허락도 안 받고 얘를 바꿉니다. 얘를 딱 선택을 하고요. 예, 선택을 하고 여기에 백컬러를 과감하게 핑크 빡 주는 거죠. 핑크. 그러면 얘가 약간의 랭더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핑크로 바뀌었어요. 핑크로 바뀌어서 바로 바뀌었죠. 신나죠. 그 얘 폰트가 너무 작아. 핑크에는 큰 칼라 큰 폰트가 좋아. 그러면 여기 선택하고 폰트로 가서 폰트 사이즈를 한 23 정도로 마이클 조던 눌러주면 폰트가 웅장하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끝내주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즉각적으로 UI를 반영하면서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을 바로 라이브로 바꾸면서 변경된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지나치다 줄여야지, 아니야 이건 색깔을 바꿔야지, 이렇게 나왔을 때 UI가 어떻게 깨질까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렇게 다 된 것들이 디버깅이 끝나고 나면 다 원상복구가 돼요.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버깅 시에 UI적으로 뭔가를 바꾸고 테스트한 것들이 원래 코드를 망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휴, 지금 여기가 저기서 이 쏘는 빛이 엄청나게 더워요. 정신이 좀 없는데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아까 뭐 여러 번 보신 분이 있을 거고, 일단 그러면 이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몇 분까지지? 20분에 시작했으니까 30분까지겠네요. 이것부터 일단 진행을 할게요. 오늘 키노트에서 보여드렸던, 키노트는 다들 보셨죠? 네, 보여드렸던 데모를 조금 더 진행해서 좀 더 진도를 나가보려고 해요. 인텔리 테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단위 테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얘한테 보이는 것처럼 단위 테스트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죠. 자,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수행이 됐죠. 수행 잘 됐습니다. 자, 수행 됐고요.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을 적어놨어요. 오케이. 자, 이 테스트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리턴 값들이 다 나오도록 테스트가 수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테스트가 12번이나 수행이 됐냐면, 여기 보시면 12라고 써있죠. 테스트 12번이 수행이 됐냐면 코드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테스트는 최대한 수행을 해서 12번이나 수행을 한 거예요. 같은 결과 값이 나와도. 코드 커버리지라 함은 실제 메소드 안에 있는 라인들을 전부 다 테스트했는지를 확인하는 퍼센티지죠. 자, 이 테스트를 다 마음에 들어. 그럼 제가 이만큼을 선택을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누르게 되면 그때 이 테스트 메소드를 실제로 테스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테스트 메소드 갖다 꼽아줘요. 저렇게. 지금 다 만들어져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면 테스트 탐색기에 가보게 되면 테스트의 창 테스트 탐색기에 가보게 되면 빌드를 할 경우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단위 테스트들이 목록에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록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얘를 옆으로 꽂고요. 이렇게 놔두고. 자, 근데 얘 이름들이 지금 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저 이름을 바꾸고 싶을 수 있는데 저건 바꾸시면 안 돼요. 바꿀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쟤는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테스트 메소드들이 아니라 우리가 소스 코드를 바꿀 경우 알아서 자동으로 그에 맞게 테스트 코드가 동기화되면서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코드 커버를 높일 수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어차피 저 소스는 자동으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단위 테스트를 수동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추가적으로 단위 테스트 메소드를 갖다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해볼 게 뭐냐면, 할 일을 위해 다 써놨죠. 자, 코드 스니펫을 하나 추가해 볼 건데, 일단 얘 지금 트라이앙 메소드가 이렇게 세 개의 인자를 받는 게 있고, 우리 개발은 쥐뿔도 모르는 우리 사수의 명령으로 이런 오버로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인자를 세 개만 받아야 되는데 배열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건 미친 짓이에요. 인자가 두 개나 네 개 들어오는 경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 이거는 그냥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 받아서 그냥 변수에 넣고 던져버리는 거죠. 누가 봐도 허점이 많은 메소드지 않습니까? 만들어놨어요. 자, 이거 테스트 앞에서 뭐 널 처리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인자 그 랭스도 따져가지고 3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러면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해버린 거죠. 자, 얘를 갖고 만약에 인텔리셋을 실행하게 되면 보세요. 얘가 알아서 그런 경우를 테스트를 다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에러까지 내줍니다. 자, 이렇게 인자를 널 들어오는 경우 에러나 아무도 없어도 에러나 하나 줘도 에러나 두 개 줘도 에러나 야 이런 건 예외 처리 하란 말이야 라고 알려준단 말이죠. 자, 그럼 개발자는 이걸 보고 에이씨 예외는 저 레드는 피해야지 하면서 코드를 갖다 꼽죠. 코드를 갖다 꼽아요. 여기 뒤에다 꼽을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코드 스니펫 인텔리 데모 테스트. 네, 기껏 한다는 게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널이 들어오거나 랭스가 작으면은 그냥 리턴 4를 해줘요. 삼각형 아니문이다. 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 밑에 건 피해 나가겠죠. 네, 테스트는 피해 나가겠죠. 자, 이렇게 코드가 바뀐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잘 이게 비교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왼쪽에 코드들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얘네들 오케이 얘네들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내용도 테스트 코드에 추가가 되고 왼쪽에 오케이 잠시만요. 소스로 돌아가서 얘를 하기 전에 먼저 추가를 해놓고요. 지금 살짝 꼬였는데 테스트 실행을 하고 여기 써있는 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했네요. 자, 여기서 수행을 할게요. 에러가 나는 것부터 넣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처럼 예외 처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예외들이 다 에러가 나는 것들이 보이죠. 얘네들을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메소드가 추가가 되고 빌드에서 테스트 탐색키를 보시게 되면 테스트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외가 나는 것들도 여기 그대로 넣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테스트를 모두 실행하게 되면 아까 인텔리 테스트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보세요. 모두 실행했어요. 실행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4개의 익셉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추가하는 거죠. 컨트롤 KD 코드 조각 삽입에서 얘를 추가를 해요. 자, 제가 이제 코드를 약간 일부 변경을 했어요. 자, 이러고 빌드를 하게 되면 왼쪽에 테스트 목록을 보게 되면 예, 테스트는 다 통과를 했고요. 테스트는 다 통과를 했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42블록 중에서 40블록밖에 동작을 안 했어요. 그렇죠? 자, 그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빌드를 수행을 하면 이제 여기 목록에 테스트 변화를 좀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변경된 게 없으면 안 변하겠죠. 네, 문제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테스트 여기 있는 모든 테스트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검사 분석을 해볼 거예요. 코드 커버리지 한번 볼 겁니다. 코드 커버리지를 수행을 하게 되면 현재 테스트 탐색기에 있는 테스트를 전부 다 수행을 해요. 쫙 수행을 하죠. 전부 다 수행을 했어요. 모두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 커버리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현재 이 DLL에 있는 클래스 1에 있는 메소드 중에서 클래스 1이 아니라 트라이앵글 메소드 중에서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얘를 보시면 요 우리의 메인 메소드가 성공 검사된 블록의 95.45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아까 일부러 실행되지 않도록 해놓은 거기가 코드 커버리지에 안 들어간 거죠. 정말인지 확인하려면 우리 비주얼 개발자니까 코드 검사 강조 표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코드가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보여집니다. 파란색은 코드 커버리지가 돌면서 단위 테스트가 훑고 지나간 자리들이고요. 빨간색은 안 훑고 지나간 자리예요.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를 높이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은 좀 더 품질이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단위 테스트를 만드는데 뭐 인텔리 테스트 좋고 단위 테스트 다 좋은데 나는 인텔리 테스트로 테스트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MS가 만들어주는 테스트 실행은 MS 유닛 테스트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유닛 테스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그런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나는 원래 X 유닛으로 나는 단일 테스트를 했었어. 그러니까 기왕이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X유닛을 사용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인텔리 테스트 만들기를 하게 되면 현재 인텔리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데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유닛 테스트 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고 만들게 되면 지금 밑에 프로젝트 하나 더 만들어지고요. 얘는 X유닛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X유닛용 하나, MS과 하나, 혹은 이게 X유닛으로도 사용하면서 우리가 만들고 있던 단위 테스트랑 결합해서 얘는 약간 서포트 용도로 쓰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단위 테스트는 계속 여러분들이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예, 이쪽에 테스트 코드를 가서 보시면 얘네들은 수행을 안 해서 이 상태로 제가 테스트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저쪽에 X유닛으로 만들어지는 테스트 코드들이 생성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지원하도록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X유닛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장 및 업데이트에서 X유닛과 관계된 애드온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X유닛 밑에 있겠죠. VW 네, X유닛 테스트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걸 설치해 주게 되면 아까처럼 인텔리 테스트를 할 때 X유닛을 이용하는 코드가 단위 테스트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의 다 왔는데요. 이쪽으로 와서 자, 이 코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코드 검색 결과에서 색깔 없앨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코드일 것 같기는 한데 이 개그도 여러 번 해서 뭐 익숙하지 안 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또 합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경우 여러분들은 코드를 찾을 때 일반적인 개발 패턴이 이렇죠. 내가 예를 들면 execute non-cal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보고 싶어요. 근데 이 메소드가 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구글을 열죠. 그리고 execute non-call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수많은 문서들이 나오죠. 내가 컬럼을 읽고 싶다 싶으면은 컬럼으로 MSDN 컬럼이든 아니면 뭐 코드 프로젝트든 가서 읽으면 되고 코드 샘플이 필요하다 보면 거기서 스택 오버플로우나 아니면 깃허브의 샘플들 가서 카피 앤 페이스트 없으면 안 되죠. 카피 앤 페이스트 해와서 붙여 넣고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거 고쳐나가는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개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없으면 개발 못하는 거잖아요. 그 스택 오버플로우 없으면 개발 못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글을 뭐라 부르죠? 구글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구글 신이 없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다 못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그런 거를 반복해서 찾고 그리고 검색해서 찾아서 거기 있는 코드가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도 또 개발자가 일일이 확인해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 넣고 작업을 하는 그 시간을 줄여주겠다라는 용도로 만들어놓은 게 뭐냐면 빙 개발자 어시스턴트라는 애드온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필수 애드온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모두 다 깔아야 되는 필수 애드온이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2, 13, 2015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는 가물가물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걸 설치하게 되면 지금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검색창이 하나 나오고 이건 약간 부가적인 거고요. 진짜 좋은 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SQL 커맨드 빨간색이 떴어요? 우린 지워주는 거예요. 비주얼 개발자니까. 자, SQL 커맨드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제가 원래 하려던 건 이거예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객체 하나 만들고 커맨드 하나 만들고 쿼리 줘가지고 실행시키는데 매개변수도 몇 개 넣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다 칠라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SQL 커맨드 해놓고 cmd점을 딱 찍어요. d 점을 딱 찍으면 원래 인텔리센스는 기본이었죠. 근데 오른쪽에 뭐 하나 창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익스큐트 넌쿼리를 찾으려고 했다. 그럼 익스큐트 넌쿼리가 선택이 되면 오른쪽에 코드 샘플을 찾아서 보여줘요. 코드 샘플 찾아서 보여줘요. 이거를 카피하시면 돼요. 이 코드 마음에 들어. 그럼 이렇게 카피하는 거죠. 그렇지. 유직문 써서 이렇게. 그렇지. 나 원래 유직문 써서 하려고 했어. 하려고 했어. 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쳤을 뿐이야. 그렇지. 나 이렇게 하려고 했어. 하면은 그냥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이 다음에 바꾸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딱 코드 샘플 하나만 나오는 건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좀 더 찾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이 코드로 만족을 못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빙 코드 샘플 여기다가 익스큐트 넌쿼리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샘플 프로젝트를 찾아줘요. MSDN 다큐먼트들 여기 이제 컬럼들이 주로 나오고요. 첫 번째 탭에서는 컬럼들이 주로 나옵니다. 눌러서 보시면 익스큐트 넝쿼리의 메소드 사용법이랄지 강좌랄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두 번째 거는 저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 GitHub의 프로젝트들을 찾아줘요. 현재 데퍼닷넷이랑 카산드라, 플론트 카산드라 프로젝트에서 저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대요. 저걸 이용해도 돼요. 혹은 마지막 거죠. 코드 스니펫이 있습니다. 약 17개의 코드 스니펫이 있어요. 소스가 어딘지 스택 오버플레이요. 일단 믿을만 해요. 코드가 있고요. 계속 내려보다 보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크롤링해온 코드 샘플들이 있어요. 이거 좋아요. 나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 약간 원시적으로. 혹은 난 이런 게 좋아. 이렇게. 문자를 결합하고 이러는 건 아주 좋아해.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필요한 코드를 찾아서 갖다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돼요. 이제는 다시 구글신한테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코드 살펴보고 카피앤피스트 붙여놓고 고치갈 필요가 없이 즉석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게 바로 개그인데, 더 이상 구글신의 시대가 아니다. 어떤 시대다? 빙신의 시대다. 빙신의 시대다. 앞으로 우리가 빙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꺽 하고 웃으신, 크게 웃으신 여자분이 계신데, 이 책을 받아가라고 하고 싶은데 본인이 창피해서 나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오시네요. 그러면 골라야 돼요. 우리 직원은 안 돼요. 네, 우리 직원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애드온이 필요로 한다면 도구에 확장 및 업데이트에 가시면 여기 보이시죠? 디벨로퍼 어시스턴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아까처럼 인텔리센스에서도 바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검색도 다 되고, 얘는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꾸준히 이것만 써도 여러분들의 시간은 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주로 확장 애드온들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런 것들 적절히 활용하시면 빙신을 영접하시면 개발이 좀 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심플한 데모인데, 목록에 있는데 안에서, 근데 시간이 끝났네요.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하죠 뭐. 아니, 마지막 건 진짜 별게 아니어서 그래요. 마지막 건 뭐였냐면, 1분도 안 걸리니까, 이게 개발하다 보면 이게 디버그 포인트 많이 걸어놓으시죠. 많이 걸어놨는데 나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개발자가 어디다 디버그 포인트 걸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야, 그 소스, 그 네임스, 그 클래스 거기 27번째 라인 나랑 라인이 달라? 너 소스 왜 맘대로? 뭐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그냥 디버그에 보시면 어딨어? 디버그 창에 창 디버그 찾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창 여기 중단점 있죠? 지금 제가 프로젝트에 걸어놓은 중단점 목록이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를 임포트 익스포트 할 수가 있어요. 내보내기 해서 중단점을 이렇게 XML로 저장을 해놔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걸 다 빼고 다시 다 지우고, 걔한테, 그 친구한테 이 파일을 주죠. XML 파일을, 중단점 XML 파일. 얘를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고유치의 디버그 포인트가 꽂힌다. 뭐 이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그냥 마무리로 하려고 했는데 모르시는 눈치야. 몰랐던 것만 같은 눈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세션은 여기까지요.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도 또 좋은 세션으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